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과 이란의 무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외무장관이 이란 핵 문제에 대한 막바지 협상을 위해 오늘 스위스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케리 장관은 협상과 관련해 현재 남은 걸림돌은 기술적이라기보다는 대부분 정치적인 것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어제 미국 CBS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기술적인 문제가 일부 있지만 대체로 정치적 결정만 남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두 나라 협상 대표들은 이달 말로 정한 잠정합의 시한이 임박함에 따라 어제부터 추가 협상을 재개했습니다. 한편 미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상원 대표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과 매우 나쁜 합의의 정점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맥코넬 대표를 비롯한 공화당 상원의원 47명은 이란 지도부에 현재 진행 중인 핵협상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페트로 포로셴코 대통령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회담을 갖기 위해 어제 독일을 방문했습니다. 포로셴코 대통령은 동부 지역에서 친러시아 분리주의 세력을 저지하기 위해 서방의 군사 지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서 독일의 발터 슈타인마이어 외무장관은 지난주 미국을 방문해 우크라이나 정부에 살상무기를 제공할 경우 갈등이 증폭되고 통제불능 상태에 빠질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관리들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는 미국의 어떠한 움직임에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어제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전국 각지에서 벌어졌습니다. 브라질 국영 석유업체 페트로브라스사와 관련한 비리에 호세프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폭로 때문입니다. 브라질 최대 건설사들과 기술업체들은 페트로브라스사와의 계약 수주 과정에서 적어도 8억 달러 규모의 뇌물이나 검은 돈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이로 인해 호세프 대통령의 측근을 포함한 수십 명의 정관계 인사들과 페트로브라스사 전직 경영진들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파키스탄 전역에서 기독교인들이 어제 발생한 폭탄 테러 희생자들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기독교 학교들은 오늘 하루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문을 닫았습니다. 파키스탄 라호르의 한 교회에서는 어제 두 건의 자살폭탄 공격이 발생해 9살 어린이를 포함해 모두 15명이 숨졌습니다. 사망자 외에 또 7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무장괴한 두 명은 어제 기독교인들이 많이 사는 라호르시 유하나바드 지역의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테러범들은 교회로 진입하려다 경비요원들이 가로막자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한편 유하나바드에는 파키스탄 최대 규모인 약 1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남태평양 섬나라 바누아투의 최악의 열대성 폭풍인 사이클론 팸이 강타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팸은 현재 시속 300km의 강풍을 동반한 채 바누아투 군도를 휩쓸면서 각종 시설물들을 파괴하고 인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지 구호요원들은 콘크리트로 지어지지 않은 모든 건물들이 완전히 파괴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팸이 휩쓸고 지나간 바누아투의 상태는 지금껏 본 중 최악이라며 이로 인해 각종 질병이 만연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바누아투 당국은 지금까지 적어도 8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지만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해 확인이 이뤄질 경우 사상자 수는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볼드윈 론스데일 바누아트 대통령은 우선 오늘 건물과 가옥의 90%가 파손된 포트빌라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미국 북동부 보스턴에 어제 또다시 많은 눈이 내려 역대 최고의 눅의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보스턴시 당국은 어제 7.4cm의 눈이 내렸다며 이로써 올겨울 들어 지난해 11월부터 내린 전체 눅의 적설량이 2m 76cm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스턴은 지난 1월 25일부터 3주 내내 폭설이 이어져 2m 17cm의 눈이 한꺼번에 쌓이면서 시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3월 16일 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들어온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한국 배치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한국 측에 거듭 전달했습니다. 전 중국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 정권의 기반이 취약하며 군부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You see the military playing more of a stepped-up role, and I think that's some of what we're seeing today.
한국의 신임 통일부 장관은 유연성을 발휘하며 남북 간 실질적 협력의 통로를 개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다 오후에 점차 그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중국의 류젠 차오 외교부 부장조리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한 중국 정부의 우려를 거듭 한국 측에 전달했습니다. 한국은 사드 배치에 대해 미국과 협의한 게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류젠 차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는 1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이경수 한국 외교부 차관보를 만났습니다. 양측은 북핵 문제 등 한반도 정세와 한중관계, 국제 문제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습니다. 류 부장조리는 특히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한 중국 정부의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경수 차관보는 이 문제와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어떤 요청도, 협의도, 결정된 것도 없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드 문제는 북한의 위협에 따른 것이라는 점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류 부장조리는 이 차관보와의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사드 문제에 대해 솔직하고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었다며 중국 측의 관심과 우려를 중요시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과 한국이 사드 문제에 대해 타당한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사드 문제를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으로 보고 사드가 한국에 배치될 경우 중국 일부 지역이 영향권에 든다는 이유로 반발해왔습니다. 창완 취한 중국 국방부장도 지난달 한국을 방문해 사드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었습니다. 김홍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최근 한국 여당이 사드 배치 문제를 공론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중국이 한국 내 기류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하고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상황의 긴박성에 입각해서 한국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중국의 안보적 이해도 고려해달라는 중국의 입장에서 어떤 제안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의미는 중국이 이 문제로 사실은 한국과 극단적인 갈등으로 가고 싶지는 않다라는 또 동시에 그 함의를 던진 겁니다.
류 부장조리는 이와 함께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한국이 가입해 창립 회원국이 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경제적 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16일 오후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 이후 미 국무부 고위급 인사의 첫 방한입니다. 당초 일정이 없던 갑작스런 방한인 데다 중국이나 일본을 포함한 순방이 아니라 한국만을 단독 방문하는 이례적 행보입니다. 러셀 차관보는 17일 이경수 차관보와 조태용 1차관을 잇따라 만나 리퍼트 대사 피습 사건 이후 미한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류 부장조리가 제기한 사드 한국 배치와 한국의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참여 문제에 대해 미국의 보다 구체적인 입장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미 행정부는 그동안 사드 배치에 대해선 한국과 논의한 게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또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대해선 지배구조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동맹국의 회원 가입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대니엘 러셀 미 국무차관보가 오늘 오후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마크 리포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 이후 대사와 가족, 대사관 직원 그리고 한미 동맹에 준 넘치는 성원과 지지에 대해 한국인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며 두 나라의 동맹이 얼마나 강한지는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특히 리퍼트 대사 피습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이 공격에 대응해 보여줬고 지금도 보이는 협력과 성원에 대해 미국 정부에 감사를 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방문 기간 중에 여러 건의 회의를 외교부에서 갖고 넓은 스펙트럼의 동맹 이슈를 다룰 것이라며 해야 할 매우 중요한 일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러셀 차관보는 내일까지 서울에 머물면서 리퍼트 대사와 대사관 관계자들을 만나고 한국 정부 당국자들과 미한 동맹과 국제 파트너십 등에 관한 다양한 사안들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존 헌트만 전 중국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 김정은 체제가 공고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해 6자회담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에서 군부의 역할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존 헌츠먼 전 주중 미국 대사가 밝혔습니다.
You see the military playing more of a stepped-up role, and I think that's some of what we're seeing today.
헌츠먼 전 대사는 13일 워싱턴의 민간기구인 애틀랜틱 카운슬에서 VOA 기자와 만나 현재 북한 군부에 많은 힘이 실려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북한 내부 상황을 볼 때 이는 북한 정권의 기반이 여전히 약하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Clearly, I think events in the north would suggest that there is a weak regime.
2009년부터 2년 동안 오바마 행정부의 초대 중국 대사를 지낸 헌츠먼 전 대사는 북한의 비핵화를 동북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사안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이어 여기에는 중국을 비롯한 관련국들의 긴밀한 공조가 가장 중요하다며 6자회담이 어느 시점에 재개돼 북한 비핵화를 추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I hope the six party talks at some point are able to reconvene and move toward denuclearization.
헌츠먼 전 대사는 중국 주재 시절 현지 당국자들과 북한 붕괴 가능성을 논의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북한의 핵 개발과 핵 무장화를 막고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는 데 중점을 뒀다며 중국과의 대화가 대부분 이 선을 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최윤희 한국 군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오늘 미한 연합 독수리 훈련에 참가 중인 미 해군 연안 전투함 포트워스 함을 방문했습니다. 최 의장은 포트워스 함 장병들에게 유사시 적의 도발을 응징할 수 있는 굳건한 연합 방위 태세 확립에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 의장은 또 미한 연합 훈련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속돼야 하며 그래야만 적 도발에 대해 강력한 대응 태세와 능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독수리 훈련은 미한 연합군이 시행하는 연례적인 전술 야외 기동 훈련으로 다음 달 24일까지 실시됩니다. 한국의 홍영표 신임 통일부 장관이 오늘 취임식을 갖고 박근혜 정부 두 번째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홍 장관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면서도 북한과 대화가 필요할 땐 유연성을 발휘해 실질적인 협력을 이루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 홍영표 신임 장관은 16일 열린 취임식에서 북한의 잘못된 행동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 돼 대화가 필요할 땐 유연성을 발휘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남북 간 실질적인 협력의 통로를 개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 협력은 자신과 통일부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남북 대화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며 보다 효율적인 남북 간 소통의 방법은 없는지 기존의 협력 사업들을 창의적으로 융합해 교류 협력을 확대할 방법에 대해서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 북한과 신뢰를 쌓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2년간 의미 있는 성과도 있었지만 북한과 신뢰를 쌓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어 비록 북한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의미를 왜곡하며 거부감을 보이고 있지만 북한과 신뢰를 쌓기 위한 노력을 포기해서도 포기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장관은 이와 함께 북한의 태도 변화도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핵 개발과 군사적, 언어적 도발이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의 반감만을 키운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또 진정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바란다면 전제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대화에 응할 것을 거듭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홍 장관은 북한이 내세우는 대화의 전제조건들이 스스로에게 또 남북관계에 미칠 부작용이 무엇인지를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홍 장관은 국민들의 지지가 없는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며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대북 정책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홍 장관은 이어 취임식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북 강경파인지 유화파인지를 묻는 질문에 강경파도 유화파도 아닌 올빼미파라고 답하고 강경과 유화 사이에서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뷰에이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 개성시에 무상으로 공급하던 수돗물을 상당량 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 정수장은 그동안 하루 15,000톤씩 개성시내로 공급하던 수돗물을 지난해 12월부터 만 톤으로 3분의 1가량 줄였습니다. 또 개성공단에 공급하는 수돗물도 종전 하루 7,000톤에서 5,000톤으로 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지난해부터 북한 지역의 가뭄이 심해 개성공단 정수장의 수원지인 월고저수지의 수위가 낮아짐에 따라 시행한 절수대책의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개성시에 공급하던 수돗물을 이처럼 큰 폭으로 줄인 것은 처음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미국의 전직 관료들이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악화된 한일 관계가 미국의 국가 이익에 해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들이 한 목소리로 한국과 일본의 관계 악화에 우려를 나타내며 미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13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국기업연구소 AI가 한일 관계 50년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현재의 미한일 삼각동맹은 완전히 고장난 상태라며 한일 관계 개선 없이는 미국이 아시아 중심축 정책도 추진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70 years the US system in Asia has been based on these very strong alliances with Japan and Korea and this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아시아 담당 보좌관을 지낸 빅터 차 전략 국제 문제 연구소 CSIS 한국 석좌는 지난 70년간 미국이 아시아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이 한국, 일본과 강력한 동맹을 맺었기 때문인데 이 삼각협력이 완전히 고장났다며 현 상황은 잘못된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처드 롤리스 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은 한일 간 갈등이 미국의 국익을 위해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습니다.
We've reached a point in this relationship that we can no longer tolerate for the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롤리스 전 부차관은 현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가 움직이는 등 아시아의 정치 역학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한일 관계에 더 개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1기 행정부에서 대북 정책을 이끌었던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한일 관계 개선 없이는 미국이 아시아 중심축 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 최고위층에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의지를 공개적으로 나타내야 한다고 캠벨 전 차관보는 주장했습니다.
It is the visibility of the American engagement that actually lends
캠벨 전 차관보는 한일 관계 개선이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강조하려면 미국이 가시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며 지금까지는 미국이 막후에서 움직였지만 이런 행보는 이제 역효과를 낳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캠벨 전 차관보는 특히 미국이 상당한 외교적 위험을 감수하면서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선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야 한국과 일본 정부도 자국민들을 상대로 설득할 여지가 더 생긴다는 것입니다. 캠벨 차관보는 또 행정부나 군 관계자가 아닌 정치인들이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미국의 의지를 계속 나타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전직 당국자들도 캠벨 전 차관보의 의견에 큰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롤리스 전 부차관은 제3국이 강력하고 꾸준히 개입하지 않는 한 한일 관계는 악화된 상태로 남아있을 것이라며 미국이 평판과 신뢰도를 걸고 진지하게 관여한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일회성으로 개별 사안을 수습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한일 관계 개선에 꾸준히 전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한국 석좌는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원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두 나라가 상호 관계를 개선하는 것임을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의 새로운 형태의 국영 상점이 등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에서 장마당에 이어 시장 기능이 점차 확대되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평양의 새로운 형태의 국영 상점인 황금벌 상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미국의 APTN 방송은 평양 중구역 창정거리에 있는 황금벌 상점의 경우 아침 6시에 문을 열자마자 사람들이 찾는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의 친북단체인 조총영기관지 조선신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문을 연 황금벌 상점은 현재 평양의 중구역과 보통강구역 등 세 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황금벌 상점은 다른 국영 상점과 두 가지 면에서 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선 가격이 다른 상점에 비해 저렴합니다. 이 상점을 운영하는 국영 황금벌 무역회사는 현지에서 제품을 대량 수매하는 것은 물론 외국에서 물건을 관세 특혜를 통해 들여와 싼값에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금벌 무역회사 양승진 사장이 APTN과의 인터뷰에서 한 발언입니다.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상품들을 팔아주면서 다른 상점들보다 이 봉사시간을 연장하고 이 가격을 합리적으로 정해주면서 이 품질을 담보해주면 이민들이 좋아할 것이라고 보고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황금벌 상점의 또 다른 특징은 영업시간입니다. 다른 국영 상점과 달리 황금벌 상점은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문을 열고 있습니다. 강성산 전 북한 총리의 사위로 지난 1994년 한국으로 망명한 강명도 경민대학 교수는 이를 북한식 편의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편의점과 같은데 편의점과 같으면 만들어가지고 작은 1부, 2부를 가지고도 쓸 수 있는 데를 만들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외화를 다 끌어들이기 위한 한 개 수단으로 황금벌 상점을 만들어놨다고 합니다.
북한 당국은 황금벌 상점을 사회주의 기업 책임제의 성공 사례로 꼽고 있습니다. 앞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지난해 5월 경제와 관련된 530 담화를 발표했는데 황금벌 상점도 이에 따른 것이란 얘기입니다. APTN이 보도한 북한 사회과학원 리기성 교수의 말입니다.
특히 지난해 그 5월 30일에 이런 경제관리 방법을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을 확립한 사업을 더 잘할 때 대한 이런 국가적인 당적인 국가적인 이런 그 조치들이 이제 더 강조됐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들은 황금벌 상점의 성격에 대해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국민대학교의 정창현 교수는 북한 당국이 시장 기능을 제한하기 위해 상점을 만든 것 같다고 말합니다.
백화점과 시장과 국영 상점 이외에 세계적인 추세에 맞는 어떤 할인마트 형태의 재산의 유통망을 만들므로써 비교적 시장보다 싸게 또 품질은 일정하게 높게 그런 제품들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될 경우에 시장 활동이 일정하게 축소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반면 미 남부 조지아 주립대학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그레이스 오 교수는 황금벌 상점이 북한의 시장화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This can be interpreted as that as a continuation of marketization of North Korea's economy. It is inevitable.
시장화란 배급과 국영 상점 위주였던 북한의 장마당과 암시장 그리고 주택 거래 등 비공식 시장 경제 요인이 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탈북자들에 따르면 북한의 시장화는 1990년대 후반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절 시작됐습니다. 북한 당국이 더 이상 배급을 주지 못하고 국영 상점들이 문을 닫자 장마당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2년에 공장과 기업소에 자율권을 주고 협동농장에 분조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7일 경제관리 개선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전역에는 400개 가까운 종합시장이 생겨났습니다. 또 소규모 자본을 축적한 돈주들이 당 간부들과 결탁해 중국과의 무역은 물론 사채업, 유통, 부동산 거래 그리고 교통운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시장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자 북한 당국은 2009년 11월 칼을 빼들었습니다. 당시 북한 수뇌부는 화폐개혁을 통해 장마당을 폐쇄하는 등 7일 조치를 스스로 뒤집었습니다.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입니다.
그 후에 박남기 재정부장이 화폐개혁을 하면서 완전히 그 시장을 망쳤죠. 이 모두 다 정치가 그때그때마다 시장에 개입을 해서 경제에 개입을 해서 이 모양 만드는 거죠. 이걸 왜 이렇게 되는 거 아니? 구체적으로 경제 개혁에 대한 프로그램이 없다는 소리죠.
이런 이유로 그레이스호 교수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시한 530 조치가 일종의 위장된 개방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So it's absolutely disguised opening. The reason why is that they cannot change their ideology or the socialism one day because of this.
그레이스호 교수는 북한 당국이 황금벌 상점을 통해 사회주의 기업 책임제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시장 기능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부유의 뉴스 최원기입니다.
지금 들으신 새 국영상점 등장 소식처럼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북한은 시장경제 요소를 적극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장치들도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김광진 연구위원으로부터 시장경제 도입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현재 북한이 도입한 시장경제적인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농업 부분에서는 대표적으로 포전 담당제를 둘 수 있습니다. 옛날 분조관리제의 분조의 규모를 3명에서 5명, 가족 단위 수준으로 이제 최소화했고요. 그것을 네. 통해서 운영을 하게 하고 인센티브를 좀 더 확대해서 국가에서 지정한 그런 기획과제를 시행한 그 이상 부분은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처분할 수 있게 이렇게 확대한 것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530 조치로 불리우는 공업 부분에서의 기업 경영 자유화 확대 이것이 이제 가장 대표적입니다. 가장 최근의 것이고요. 그리고 네. 또 최근에는 장마당에 대한 국가의 개입들도 좀 줄인다 이런 내용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네, 이 포전 담당제는 농사로 남는 것은 본인이 갖게 한다는 그런 그 인센티브가 있는 건데 기업 경영 자율화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건가요?
역시 그 공업 부분에서도 그 생산을 책임진 지배인이나 책임자들이 노동시장에서 노동자들을 좀 자율적으로 고용을 하고 그리고 생산 품목을 선정하는 네. 것도 이제 자체로 선정할 수 있는 과거에는 이 모든 것들이 국가에 의해서 계획이 되고 국가의 자재 공급 그리고 자금 공급에 따라서 그리고 국가에서 지정해주는 품목을 생산해서 이제 유통시키고 서로 공급하고 주고받는 그런 형태였는데 이런 모든 측면들에서 그러니까 생산과 그다음에 생산품 선정, 유통, 자금 보장 그리고 월급 지급 네. 이런 것들에서 이제 좀 과거에 비해서 자율성이 좀 확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어떤 것은 시작한 지가 꽤 됐고 어떤 건 또 최근에 시작되고 이랬는데 이런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북한 사회에서 나타난 어떤 현상 가장 두드러진 것들은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을까요?
일단 이러한 북한의 변화는 사실 뭐 전면적인 개혁 개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북한이 또 아주 공개적으로 그 7일 경제관리 개선처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네.
일정 부분들에서 충분한 시험을 거쳐서 이제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 국가 전체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지만
네.
이 도입된 단위들에서 보면은 사실 생산량이 늘어나고 농업도 역시 같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불, 인센티브가 확대되면서 이제 많은 월급을 지급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한 당국의 이제 인플레 확대 그런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자구책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네. 그러면 그 정도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뭐 가령 임금이 수십 배가 늘어난다든지 그렇게 큰 그 차이가 벌어지나요?
네. 어떤 단위들에서는 뭐 수십 배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뭐 월급을 수십만 원 또는 수만 원 받았다, 뭐 지급을 했다 이런 것들이 뭐 고이나 이제 공개적으로 조선신보나 북한 쪽 그 매체를 통해서 들려오고 있죠.
네.
그렇지만 생산량이 적거나 좀 성공하지 못한 단위들이거나 아니면은 이런 혜택이 아직까지 이제 보급이 되지 않은 그런 단위들에서는 미미한 거죠.
네.
그래서 아마 그 여러 단위들에서 이런 격차, 노임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그 소득의 자율적 처분을 보장한다는 것은 이 시장 경제를 할 수도 있다. 그런 방향으로 간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분명하게 시장 경제적인 요소의 확대죠. 왜냐하면은 이제 기업의 자율성이나 아니면 생산품, 농업 근로자들의 이제 생산물 자율 판매의 또는 처분의 자율 확대 이런 것들은 분명히 시장 가격에 의존한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에 의존한 시장 가격의 형성을 어느 정도 인정해 준다는 것이고요. 그런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사람들이 생산물을 더 많이 생산하고 그것을 시장을 통해서 시장 가격을 통해서 실현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네.
그것이 확대된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시장 경제적인 요소들이 북한 경제에 많이 퍼지고 있다,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율적 처분의 비중이 커지면 장마당에는 상당히 올해 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장마당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할 수 있습니까?
일단 장마당에 공급되는 상품의 절대 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마당 그 자체도 이제 활성화되고 있죠. 그래서
네.
뭐 양강도 해산을 포함해서 많은 지역들에서 매대수 말하자면 장마당에 이제 그 매대를 손정해 놓고 그 장세를 받고 있는데 그 매대수가 폭발적으로 이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되고 있죠.
네.
그러니까 그 장마당을 활용을 해서 상품을 실현하려는 그런 수요. 그다음에 공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자금 순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당국의 차원에서는 이 장마당의 장세를 통한 세수 획득 말하자면은 재정 확보 이런 것들도 더 용이해지고 늘어나고 있다 이런 변화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장마당에 내다 팔 수 있는 물건들이 다양해야 될 텐데 이 물건들이 그러면 어디서 들어오는 것들인가요?
뭐 농장에서 생산되는 이제 농업 생산물 그리고 수산물도 아마 있겠죠. 그리고 그 시장 경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고급한 뭐 갤럭시와 같은 무슨 핸드폰 이런 제품 고급 제품들은 당연히 없겠죠. 하지만 뭐 인민들이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그런 소비품들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생산이 많이 확대되고 있고 공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북한이 이 자연발생적 시장인 이 장마당을 견제하는 장치들을 만들었다 이런 보도도 있는데 그런 장치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북한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그런 견제 장치들을 마련했고 또 장마당을 옥죄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했죠. 2002년에 7일 경제관리개선 조치 이후 2005년부터 또 그런 조치들을 했고 이제 시장 경제를 좀 줄이고 요소를 줄이고 사회주의적인 그 경제 부분을 확대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취했는데 지금 취하고 있는 내용들은 이제 협동농장의 경우에는 구매소와 같은 이제 유통망, 상점망들을 구축하고 있고 또 공업부분과 관련돼서는 도시들에서는 국영상점인 황금벌 상점들을 많이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협동농장 구매처와 그 공업과 관련된 황금벌 상점들에 국가가 생산한 그런 제품들을 도매로 좀 사서
네.
그 판매함으로써 그 장마당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좀 더 싸게 이렇게 실현함으로 해서 장마당의 기능을 좀 축소시키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보다 더 좀 더 싼 가격으로 이제 공업품이나 식료품을 살 수 있게 하고 이것으로 해서 이제 그 인센티브와 관련된 더 많은 화폐 유통,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을 좀 억제하려는 그런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의 이런 그 경제 구조의 변화에 대해서 실제로 이용하는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아, 주민들은 당연히 뭐 시장 경제적인 요소가 확대되고 자기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경제 활동의 영역이 넓어지면은 당연히 좋아하겠죠. 그리고 또 그 중간 그 뭡니까? 좀 완화 장치로서 이제 국가가 개입해 갖고 이런 그 도매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정도의 이제 유통망이 네. 형성되어 있는 것은 당연히 이제 환영할 만한 것이죠. 하지만 제가 생각하건대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그 품목이나 또 시장에서 고려될 수 있는 그런 품목의 제한 이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뭐 뭐든지 다 유통되고 이제 판매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통제되고 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업을 통해서 시장 활동을 용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아마 제한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불편한 것들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실제로 주민들이 좋아하고 또 그런데 또 견제 장치들이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그러면 이 양쪽이 어떻게 작용을 하게 될까요?
예, 현재 북한의 그 공식 국가 경제죠. 시스템과 시장 원리가 작동되는 장마당 경제와의 공존 이런 것들은 불가피한 것이고 또 장마당을 옥죄하려는 그 조치들이 과거에 많이 실패했었죠. 그래서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을 완전히 복귀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여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 당국은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장마당 경제를 제도적으로 흡수하고 그리고 통제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좀 시장 경제적 요소들을 이제 허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체제에 위협이 되지 않은 정도 그리고 내수 시장을 어느 정도 유지해서 이제 자생력을 확보하는 정도의 그런 규모로 이제 시장과 이제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의 공존 이런 것들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시장 경제적 요소들이 조금씩 좀 확대되지 않겠나 이렇게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장기적으로 북한의 경제가 어느 쪽을 향해서 간다고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빠른 그 중국식 개혁 개방 이런 것들은 불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 정치 시스템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모순 그리고 정치 시스템의 체제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겠고요.
네.
그렇지만 자생적인 그러니까 주민들의 생존을 위한 자생적인 장마당 경제, 시장 경제 확산 이것은 완전히 막을 수 없는 그런 수준에까지 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체제를 수호하는 할 정도의 좀 자연 발생적이고 자연스러운 느슨한 그런 시장 경제 도입 이런 것들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김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광진 연구위원으로부터 북한의 시장경제 도입 현황과 그 전망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한국통일부는 내일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을 대상으로 북한의 일방적인 임금 인상 요구에 대한 대책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입주 기업들의 북한의 일방적인 요구에 응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정부 지침에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만약의 경우 피해가 발생하면 경협보험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에 입국한 뒤에 회사 격리로 취업해 주임과 이사를 거쳐 사장까지 올라간 탈북 여성 기업인이 있습니다. 경기도 김포시에서 제조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이옥화 사장을 박은정 기자가 만났습니다.
아, 지금 저희가 지금 보니까 정수기 두 가는 부품이에요. 경기도 김포에 있는 작은 회사. 냉온수기와 냉장고, 온수기 뒤편에 붙이는 방열판을 생산해서 중소기업들에 납품하고 있는데요. 임직원 10여 명이 꾸려가고 있는 평범한 곳입니다.
주식회사 CK전공 대표 이오카라 합니다. 저희 회사는 그 정수기라든가 냉온수기, 업소용 냉장고에 두가는 방열판이라고 하는 그 제조회사입니다. 직원 수는 지금 성수기에는 20명을 모시고 있고요. 비수기에는 10명까지 제가 모시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사장인 이오콰 씨는 탈북민입니다. 언니와 동생과 함께 1996년 두만강을 넘었는데요. 중국 옌벤에서 10여 년 동안 식당 등을 전전하며 일했습니다. 오콰 씨는 한국에 적응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 넘어오지 못했는데요. 막내 수진 씨가 먼저 한번 부딪혀보겠다며 한국으로 떠났고 2005년 8월 먼저 한국에 들어온 수진 씨는 하나원에서 중국에 있는 언니들에게 전화를 걸어 북한에서 받았던 사상교육과 실제 한국은 많이 다르다고 설득해 언니들도 이듬해 어렵사리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아, 2006년도에 왔죠. 그 사람이 정치 교육이란 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저희 동생이 9년 만인가 동생이 한국 간대요. 언니 나 한번 한국에 가볼게. 언니가 지금 안 가겠다고 하니까 내가 먼저 선발 떠가지고 한국 가서 전화를 해서 내가 살아있으면 전화를 할 거고 내가 죽었으면 전화가 안 갈 거고 죽었는가 보다 하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3개월 만인가 연락이 왔어 저한테. 언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땅이 아니다. 언니는 어쨌든 내가 말을 못하겠으니까 언니 무조건 길에 나서라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생각이 딱 바뀌었던 거예요. 아 여기 와서 내 신분 떳떳하게 가지고 생활할 수 있구나. 이 이름 세 글자라는 거는 느낀 사람은 느끼지만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이 이름 세 글자라는 게 이 신분증을 받고 저희는 엄청 많이 울었어요. 저는 며칠 동안 울었어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자매들은 서로 의지하며 한국 생활에 정착해 갔는데요. 또순이인 둘째 오카 씨. 하나원을 졸업하고 이 회사 경리로 취업해서 주임을 거쳐 이사까지 올라갔고요. 월급의 절반은 꼬박꼬박 적금을 부어 2009년에는 빚만 남은 이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참 처음에는 캄캄했어요. 어떻게 내가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 캄캄했는데 3개월이 지나니까 조금 조금씩 자리가 잡혀갔어요. 이게 한 6개월이 되니까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보였어요. 6개월 동안 이왕에 고생하고 왔는데 꼭 뭔가를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욕망이 있었어. 그 학원 다니면서 어떻게 보다 보니까 저희 본 사장님을 알게 됐어요. 사장님하고 알게 돼가지고 면접을 봐서 저는 아무것도 아는 거 없는데 그분이가 저를 받아주신 거예요. 처음에 저한테 매출장, 매입장, 출금 전표를 장부를 가져오셨어요. 네가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이 이 일이고 컴퓨터에 앉아서 자료를 만들어서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된다. 난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거는 네가 여기 부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니까 거기 가서 물어봐라. 이제 나는 너를 여기에 취직시켜놨으니까 그 다음 문제는 네가 스스로를 알아라. 그래서 항상 매출장 물건 팔았다, 매출장 물건 팔았다 계속 외웠어요. 현장 기계들이랑 기계들 또 따라다니면 또 배웠어요. 너한테 모든 것을 맡길 테니까 네가 이 사업을 네가 이끌어 나가라. 그동안 이렇게 쭉 지켜봤는데 너는 그 정열이면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 나도 한번 사업은 할 수 있구나. 한번 해볼까?
한 회사를 이끄는 사장이 되었지만 낯선 땅에서 회사를 경영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요.
그때 당시 10월이 내일 모레 10월인데 월급을 주려고 했는데 통장에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카드랑 카드를 6개 정도 저한테 썼는데 멍때도 현금 서비스 받았어요. 현금 서비스 받으니까 1300만 원 되더라고요. 그래서 1300만 원 가지고 직원들 월급을 줬어요. 다른 거는 못해도 직원들이 월급만큼은 잘 챙겨줘야 되는 거예요. 사장은. 그래서 현금 서비스를 받아가지고 직원들 월급을 주고 그리고 참 하루하루가 정말 밤에 잘 때면 모레는 내일은 돈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돈이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때마다 저는 일 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아마 그걸 푸는 것 같아요. 현장에 들어가서 땀 흘리고 죽게 일을 해요. 하루 종일 그냥 다른 사람보다도 그러면서 한 달, 두 달이 지나가고 3개월이 지나가고 한 6개월 정도 지나가니까 안정이 잡히더라고요.
이오쿠아 사장은 회사가 안정을 찾아 큰 매출을 올리고 있는 지금도 공장에 일손을 거들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장님을 보는 직원들은 자연히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겠죠.
뭐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뭐 성실하시고 부지런하시고 욕심이 많으신 분이죠. 예, 근면 성실하신 거 장점이 많으신 분이세요. 한마디로. 예, 아무튼 뭐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성격 허탈하시고 굉장히 그 남들한테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배짱이라 할까요? 굉장히 그 좋으신 것 같아요. 보면. 그런 거 참 배울 점만 같아요. 사장님 화이팅!
탈북민이 주로 냉면집 등 북한 음식 전문점 등을 개업하고 있지만 10명 이상의 종업원을 둔 제조업체 사장이 된 사람은 오쿠아 씨가 처음입니다. 자신과 같은 탈북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는 이오쿠아 사장의 포부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한국에는 봄 소식이 많이나군요. 오늘 낮 기온이 20도를 넘는 곳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전주가 20도, 대구가 21도, 광주가 22도,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17.2도를 기록했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꽃샘추위가 무색할 정도의 올 들어서 가장 따뜻한 날이었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도 영하 1도였던 춘천을 제외하고 전국이 영상권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에도 기온이 많이 올라서 이 맺혀 있는 봄꽃들의 개화 시기를 앞당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봄 소식과 함께 어제 서울에서는 국제 마라톤 대회가 열렸다죠?
네. 봄 기운을 가르면서 서울 도심을 달리는 42.195km의 2015 서울 국제 마라톤 대회였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있는 세종대로에서 출발해서 숭례문 을지로를 지나는 청계천 구간을 거쳐 88 서울 올림픽의 주 경기장인 잠실 종합운동장까지 18,500여 명의 인파가 봄 기운을 가르면서 달렸습니다. 뭐 건강을 다지기 위해서 출전한 하프 마라톤에 뭐 일반인과 직장인 참가자들도 많았지만 이 대회 신기록에 도전하기 위해서 찾아온 에티오피아와 케냐 등 7개 나라 남녀 선수 140여 명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네, 많은 외국 선수들도 참여를 했는데 이 월계관의 주인공은 누가 됐습니까?
2시간 6분 11초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한 케냐의 윌슨 로야나의 에루페 선수가 월계관을 썼습니다. 지난 2012년 이 대회에서 신기록을 세우면서 우승을 했던 주인공이기도 한데요. 이 에루페 선수가 어제 우승을 하면서 한국에 귀화해서 2016년 그 리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도전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혀서 화제가 됐습니다. 예, 한국은 국제 경쟁력을 갖춘 선수가 없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에루페 선수가 케냐 국가대표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을 거라면서 한국 육상계가 적극적으로 반기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지난 13일 금요일 밤 한국 서남단섬 가거도 해상에서 헬리콥터 추락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 나흘째인 오늘도 추락한 헬기와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나흘이 지났지만 어떤 사고였는지 정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가거도의 주민은 7살 어린이 환자를 육지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서 출동한 이 해양경찰 헬리콥터가 짙은 해무 때문에 방파제에 착륙하지 못하고 바다로 추락한 사고입니다. 사고 헬기에는 조종사 2명과 정비사, 응급구조사가 타고 있었고요. 사고 하루 뒤 인근 해상에서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의 실종자 한 명이 발견됐지만 곧 숨졌습니다.
지난해 일어났던 세월호 침몰 사고를 연상케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사고 지점인 가거도 해상은 지난해 4월 16일 진도 해역에서 침몰한 세월호 현장에서 서남쪽으로 약 100km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고가 난 상황은 다르지만 섬 지역 응급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서 출동한 해경 소속의 탑승자들의 안타까운 죽음 또 실종, 한국 사회가 아주 착착한 분위기입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가거도에 도착해서 수색 작업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사고 해역에 38척의 함정, 12대의 항공기, 또 수중 음파 탐지기가 투입됐지만 지금까지 헬기의 일부 잔해가 발견됐을 뿐 동체 또 나머지 3명의 실종자는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방파제 인근에 대한 집중 조사를 위해서 10여 명의 잠수사와 해양조사선이 투입됐는데요. 해경에서는 사고 해역의 물살이 빠르고 또 수심도 깊어서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 조류가 강해서 멀리 떠밀려 갔을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참사 소식 들어봤습니다.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 들어볼까요?
네, 오는 9월부터 지어지는 한국의 새 아파트에는 음식 냄새 또 담배 냄새를 차단하는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오늘 한국국토교통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내일자로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담배 냄새, 음식 냄새가 공동주택생활에서 문제가 됐었나 보군요?
그렇습니다. 뭐 김치 냄새, 된장 냄새를 이웃에서 싫어한다는 얘기, 뭐 이민이나 유학 간 한국 사람들에게서 듣는 얘기였던 때가 있었는데
네.
지금 바로 한국 사람들, 특히 도시 사람들 생활 속에 어떤 분쟁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파트 욕실이나 베란다에가 담배를 피웠는데 배기 통로를 따라서 다른 층의 욕실이나 베란다에서도 냄새를 맡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뭐 내 집에서 내가 담배를 피우는데 무슨 상관이냐 이런 쪽이 있고요. 왜 그 담배 냄새를 우리 집에서 내가 맡아야 되냐 피해를 주장하는 쪽의 목소리가 이웃 간의 다툼으로 커지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층간소음 문제와 더불어서 대표적인 아파트 주민들 간의 갈등 상황으로 꼽히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음식 냄새도 마찬가지 문제로 인식되는가 보군요.
네네.
네, 악취가 아니라 음식을 하면 나게 되는 냄새, 이웃이 싫어할까 조심을 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월부터는 새로 짓는 아파트마다 뭐 자동 역류 방지 댐퍼라는 뭐 전문 용어가 있는 장치, 또 가구별로 전용 배기 통로를 설치하도록 법으로 정한 겁니다. 이 환기 설비가 작동하면 열리고 멈추면 자동으로 닫혀서 냄새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는 건데요. 지금까지 그 대기 통로를 가구별 전용, 지금까지 한꺼번에 이 냄새를 모아서 밖으로 빼내던 대기 통로를 가구별로 전용 대기 통로를 설치해 바꾸는 것. 오는 9월부터 새로 건설되는 한국의 모든 아파트에 적용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있습니까?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폐막한 가운데 리커창 총리는 팔을 잘라내는 고통을 감내하고라도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시리아 사태의 외교적 해결 노력에 다시 집중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중국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중국에서는 어제 전인대 폐막을 끝으로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리커창 총리는 어제 폐막 기자회견에서요, 경제 개혁과 함께 부패 척결과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주요하게 언급했는데요. 특히 개혁과 관련해서 팔을 잘라내는 고통을 감내하고라도 추진해 나가야 한다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만큼 중국이 취한 경제 상황이 쉽지 않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중국 당국은 앞서 올해 7%의 경제 성장 목표를 제시했는데요. 이는 지난 3년간 유지해온 7.5% 성장에서 0.5%포인트 내려잡은 것인데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7% 목표 달성도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지난 20년간 수출과 투자 위주의 정책으로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지만 최근에 몇 년간 이 수출과 투자 또 제조, 소비 모두 위축되면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또 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부패, 부채 증가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리 총리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런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과감한 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겁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개혁인지도 설명을 했나요?
네, 이 정부의 권한을 줄이고 시장의 권한을 늘리는 역할을 늘리는 그런 부분을 언급을 했는데요. 리 총리는 이 정부와 기관의 권한을 줄이고 하부 기관에 이양하는 작업을 포함한 개혁의 속도를 낼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권한을 줄임으로써 정부와 시장의 관계가 투명해지고 또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어서 경제 둔화 압박을 견뎌낼 힘을 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리 총리는 또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돌아서기 위한 전략도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는 이 최신 인터넷 기술을 제조업과 결합하고 또 인터넷 금융 분야도 발전시켜서 국제시장을 선도하겠다는 내용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지적한 대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 경제성장이 올해 6%대로 떨어질 거란 전망이 있다면서요?
네, 그런 전망이 많은데요. 리 총리도 오늘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7% 성장도 쉬운 목표는 아니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중국 경제 규모가 10조 달러를 넘어섰기 때문에 7% 성장은 중간 정도의 경제 규모 국가가 하나씩 생겨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건데요. 하지만 중국 정부가 그동안에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을 자제해왔기 때문에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도 아직 많이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경기 둔화가 취업률이나 임금에 영향을 미치고 또 합리적인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 단기적인 경기 부양에 나설 수 있다는 건데요. 리 총리가 이렇게 오늘 기자회견에서 경기 부양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오늘 중국 주식시장은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부패 척결과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다고요?
중국은 이번에 양해 기간 동안에요 시진핑 국가주석을 비롯해 여러 차례 이 반부패 노력을 어느 때보다 또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리 총리도 오늘 기자회견에서 부패는 반드시 처벌할 것이라면서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이 올해 정부의 반부패 노력은 권력 남용과 명확한 책임, 또 사후 관리 감독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여기에 환경 문제에 있어서도요. 불법적으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모든 자들은 업종에 상관없이 책임을 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오염물을 특히 배출하는 자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큰 대가를 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네, 외교 문제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까?
네, 리 총리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대미 관계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미국과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상호 존중하고 협력 공생하는 관계가 만들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예정된 시진핑 주석의 미국 방문 때 진일보한 양국 관계가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한편 일본과의 관계 개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본 지도자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중일 관계를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취할 때에만 관계 개선의 기회가 생기고 경제협력도 긴밀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시 주석이 언제 미국을 방문합니까?
시 주석의 미국 방문은 올해 9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두 정상이 지난해 9월 중국 베이징에서 회담을 가진 바 있죠.
네, 이번에는 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시리아 사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언급했다고요?
네. 시리아 내전 사태가 이제 5년째로 접어들었고 그동안에 20만 명이 넘는 사망자와 수백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요 어제 미국 CBS 방송에 출연해서 외교적 해결 노력에 다시 집중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시리아 사태의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 미국과 또 국제사회가 나섰지만 소득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케리 장관은요 시리아 사태의 군사적 해법은 없으며 정치적인 해결만이 가능하다는데 모두가 동의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케리 장관은 또 다른 당사국들과 외교적 노력을 재점하기 위해 매우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히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이 계산을 바꿔서 협상에 나서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면 미국이 아사드 정권과도 협상을 하겠다는 건가요?
케리 장관이 아사드 대통령과 협상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아니고요. 이후 국무부가 추가로 관련 입장을 냈는데 아사드 정권에서 시리아의 미래는 없다는 미국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 다만 시리아 평화 과정에 현 아사드 정권의 대표가 참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듣고 계십니다. 곧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